야고보 1장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접근을 하면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시험을 참는 그 행위가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또 주와 동행하는 자는 그 시험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시험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일 것이고 이미 이 시대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그냥 용기 아니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뭐 의지로 버텨낼 수 있는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시험을 견뎌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넘어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으로 할 때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너희가 시험을 참았다. 주와 함께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 그 수많은 시험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 너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주실 축복은 또 이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너무 많이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분들은 쪽지 시험부터 시작해서 많이 보잖아요. 시험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야, 시험이 즐겁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완벽하게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완벽하게 똑똑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말고는 그 시험이 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는 그래도 꽤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제 후배인데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시간 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고 눈물을 그렇게 남자애가 바가지로 흘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땠는지를 시험을 보는데 적어도 7번 이상은 공부하고 간대요. 7번 이상. 그런데도 시험 보려고 앉아있으면 이게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불안해서 공부를 하고 갔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아니 덩치는 산만하고 인상은 보니까 보통 인상이 아닌 친구가 막 그런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안 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 알겠지만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승지않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험 또한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또 전혀 반대의 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시험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13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차이냐면 우리말의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에 대한 이 번역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템테이션이거든요. 요거를 테스트도 시험으로 번역하고 템테이션도 시험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의 시험은 시련의 의미가 많고요. 뒤쪽의 시험은 이 유혹의 의미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의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템테이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게 후반절의 구절이 나와 있죠.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 유혹받는다, 유혹을 저쪽에서 하는데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의 시험은 시련, 테스트에 대한 얘기면 13절부터의 시험은 지금 템테이션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런 유혹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유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일반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이 진실인데 이 교훈적인 것을 주려고 이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하는 얘기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를 조금 배경으로 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조금 보면 생각보다 그런 얕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누구와 누구한테 이 말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 배경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도 뭐가 있냐? 이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도 이렇게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게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 너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내적으로 온전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유혹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막 욕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박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로 그쪽으로 향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적으로 이런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남아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가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기가 있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뀝니다. 저밖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세복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도 주의 길을 가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함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본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본성이 계속 눌러지고 있을 뿐이지 100%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유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통로로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데 저렇게 나름 복음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저렇게 복음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차별이 있고 높은 자 낮은 자의 차별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욕심이 끌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작게 크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법이 없다. 결국 네가 네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냐. 그걸 왜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냐. 속지 마라. 너의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속아서 넘어져놓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려고 하는 굉장히 못된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 다 하고 본인이 다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왜 용서 안 하시냐고 막 따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 연예인한테 악성 댓글 달았는데 연예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악성 댓글 단 몇백 명을 이제 이 선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 듣고 악성 댓글 단 어떤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당신 돈 많고 난 돈 없는데 진짜 당신이 고소하면 한 사람 죽이는 걸 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댓글로 계속 죽여놨고. 선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글을 보시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 용서 안 하면 자기 죽을 거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의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컷 지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실컷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실컷 그렇게 유혹받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사건 터지고 어느 날 문제 터졌을 때 그걸 전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러면서 핑계와 책임을 전부 전가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부터 해오던 그 습관이 습성이 그 못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깔려 있는 겁니다. 속지 말라.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쓰고 있냐 말이에요. 나름 복음 분투하고 있는 분들한테 쓰는 얘기입니다. 나름 복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시대. 예를 들면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 이슬람권 안에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거 얼마나 그래요.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여러분 가보면서 다른 나라보다 좀 심각했기 때문에 파키스탄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런 데 좀 가보면서 특별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참 대단하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 같은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거기에는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어야 돼요. 종교.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면 종교가 무슬림인지 아니면 딴 종교인지 등장한다고. 그러면 이게 있으면 우리처럼 어떤 입사 원서를 얻는다 할지라도 종교란에 기독교가 되어 있으면 좋은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좋은 데는. 그러니까 전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천민들의 배경 가운데 있으면서 안 좋은 데는 다 기독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을을 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기 기독교인 마을이다. 그 마을은 아주 못 사는 마을들입니다. 평균 이하의 마을들이에요. 그 마을에서 이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제 예배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아니면 좀 의도적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폭탄 던지고 한다니까요. 저도 이제 머물고 있는데 폭탄 소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몇 킬로, 1, 2킬로 떨어진 곳에 폭탄 테러가 터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기독교인 그 일부 청년들은 이제 예배드린 걸 보호하겠다고 바깥에서 이렇게 총을 이렇게 잡고 보초를 서줍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는데 너무 뜨거워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찬양은 뜨겁고 기도는 뜨거운데 말씀 전하면 그냥 초점이 막 잃어가요. 안타깝다.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는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하고 어떤 목사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죠. 야,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예 가족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 공산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배경이 그래요. 그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은 전후 좌우 상관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템테이션 하는 겁니다. 유혹을 계속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가운데는 없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정욕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맞고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다고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눈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 너무 취약한 사람도 있고 이성에 너무 취약한 사람도 있고 인기에 너무 취약하거나 힘에 너무 취약하거나 아니면 취미활동 자기가 원하는 것에 너무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유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유혹에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속지 마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라. 너희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 입장에서는 정말 꼭 해줘야 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니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도대체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비교할 수 있겠냐? 너희가 지금 욕심내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진실로 좋은 은사, 진실로 온전한 선물 우리 주님이 주신다. 욕심이 넘어가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아주 작은 욕심에 니네 인생 걸지 말고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신 그 빛들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 집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누군 줄 아냐? 우리가 누군 줄 아냐? 우리가 이런 존재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귀중한 첫 열매가 될 자들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얕은 욕심에 속지 말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귀중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되겠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아니면 보통 교회들보다 우리가 한 게 얼마나 큰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정말 이렇게 인정이 돼야지 더 올인할 것인데 웬만큼 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틈을 자꾸 주는 어떤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야,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대상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훨씬 편안하고 훨씬 이 행복한, 육신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런 힘듦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그 환란, 극한 환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19절부터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론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삼지 마시고 또 몇 가지 성경 구절에 의지해서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살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하나님께서 네 죄를 도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보신다 이런 몇몇 구절을 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살고 성경 성도들도 그렇게 살게 하면서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래도 괜찮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면적으로 볼 때 정말 목회자가 그렇게 앞장서서 슬퍼하시는 분은 좀 처음 봤습니다. 반주를 해요, 목사가 반주. 무슨 밥 먹을 때마다 같이 술 마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다, 깨끗케 하셨다 늘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숨이 턱턱 막혀요.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 이해되는데 성도들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하게 보세요. 특별히 신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보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 믿음은 삶으로 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네?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질문해보자. 진짜로 믿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 야고보서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럴 수가 없다. 야고보서는 진짜로 믿는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는데 너 보니까 행함이 없다? 믿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자가 되라. 예, 잘 듣는 자가 돼야 될 거고 말하기는 드디하고 또 성내기도 드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터져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다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화 안 내기로 결단을 했대요.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화 안 내기로 결단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한 50년쯤 살아보니까 화내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어떤 모임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대방이든지 뭐 와이프가 됐든지 아니면 조직 사회가 됐든지 자기 뭐 부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화를 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럴 바에 화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화 안 내기로 결단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결단이 서니까 거의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믿지 않는 분 같은데도 저렇게 이성적으로도 생각해서 화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와 내 가정에,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딱 결단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핍박을 극복하면서 뛰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장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 그들에게도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버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내버리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빨리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그 야생마 같은 그 말을 제갈 먹인다고 표현하는 것이 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그 입에 제갈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되면 될수록 이렇게 성질사납던 이 말들이 점점 온순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갈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해라.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그러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할 때 보통은 보통 교회는 한 20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4, 50분 하고 1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럼 1년에 50시간 메시지 듣는데 1년에 50시간 메시지 들어가서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참 진실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50시간 듣는 것도 그런데 들어서 좀 행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앉았다가 한 시간 듣고 그냥 가는데 뭐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직시하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행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는 자 되는 그런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얘기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일이 없는 거죠.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가 길들여지는 이런 어떤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으면 조금 마음에 담았다가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기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 이 세상 가운데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도 공격하지만 사단은 우리 내부에 공격하고 우리 내부 자체가 그 사단의 공격을 받기가, 그 사단에 반응하기 너무 좋은 제약된 본성이 이미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하지. 우리는 그 공격을 기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야.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 내 거울 딱 보니까 아, 이게 내 얼굴에 이게 묻었네. 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네. 이 해놓고 제 자신을 그렇게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말씀 들을 때는 마치 거울 보는 것 같잖아요. 아, 내 이 모습 이렇네. 해놓고 나서는 닦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데 그 거울만 보고 돌아가서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다 싶은데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전혀 변화는 없는, 거울 보고 지저분한 걸 처리해야 되는데 전혀 치우지 않는 요 상태와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구절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미 율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은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 복음은 온전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 그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진실로 그것을 본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한 자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실로 죽었다고, 나의 죄를 위해서 진실로 죽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진실로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행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진실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될 수 없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너무 경건하지만 그 마음과 그 입은 예, 전혀 경건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실 지금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이런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여러분의 혀를 제갈 물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혀조차도 길들여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두 대상만 얘기한 겁니다. 돌아봐야 될 자들 돌아보는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돌아보는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눈 뜨면 이게 혀도 곧비 풀려 있고 행동하는 것도 전혀 엉뚱한 그건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진실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도와야 될 자 돕는 이런 역할 그게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실로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실천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시험 가운데서 더 온전하고 구비된 자로 설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조목조목 지금 설명하면서 선명한 답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거 믿음 없는 것이다. 진실로 믿음 있다고 하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 삶은 이런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온전한 경건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인 부분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신칭의 칭의와 굉장히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과 정반대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굉장히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논쟁이 될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의 모습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행한다고 얘기할 때 그 배경에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물론 믿지 않고 행할 수 있냐? 믿지 않고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너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학자들에게 논쟁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흩어져 있는 유대교 배경의 기독교인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름 어려움 중에 핍박 가운데 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음 앞에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고 복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들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잘 달리고 있지만 그들 안에 뭔가 부족함이 보이거나 그들 안에 스스로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애매한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아주 선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도 욕심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도 어떤 분은 잘 믿고 잘 행동하는 것 같던데 어떤 분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세속적하고 적당하게 섞여 있는 그러면서 신앙 행함은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분명히 교인이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선명한 기준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다. 우리 믿음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함은 누가 보더라도 예,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행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온전히 제대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열두 지파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거 받았을 때 나름 자기는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편지 앞에 딱 이렇게 대면해 봤을 때 제가 볼 때 적지 않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충격이 지금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거는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더 이렇게 길을 채축할 수 있도록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함이 정말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속일 수 없는 그 행함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보실 때 참으로 믿는 바로 그런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처처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믿고 행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